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후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상태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도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또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여전히 장막집에 거하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가 장막집에 있지만 천국의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덧입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빛나게 된다. 또 5장에서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은혜 안에서 담긴 역설적인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그 은혜 안에 담긴 역설의 방식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면서 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8장에 가서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주 예수께서 가난해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것,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가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곧 은혜 안에 담긴 역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며 이 은혜 안에 담긴 그 역설적인 의미와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쓰는 배경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외부의 전도자들, 특히 팔레스틴 지방에서 유입되었던 전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추천서도 없고 그는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고 외모를 볼 때에도 볼품이 없지 않은가 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가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가질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하며 한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막집처럼 한량없이 볼품이 없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자이고 나는 죄인이며 연약한 자이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6장에서 말하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고 애썼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다는 것, 죽음의 위기와 육체의 고난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을 바로 너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였는가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나같이 볼품없고 약한 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택할 때, 그 낮아짐과 가난해짐의 길을 택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빛나지 않았던가. 약한 내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복음 안에 담긴 능력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에 있음을 그가 우회적으로 변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미련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 삼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연약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바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미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 바로 은혜 안에 담긴 역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높은 자리로 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뽐내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 앞에 굴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방식은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셨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식사의 공동체를 이루셨으며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부요케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맨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낮아짐, 그 좁은 길을 가는 방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으며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 중의 왕으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낮아져야지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만 드러나는 능력이며 우리가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권면이 담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반대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뛰어남과 자신의 추천서를 자랑하였고 자신들이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며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없는 은혜로, 그 알맹이가 비어져 버린 은혜로,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부정이 담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은혜만, 우리의 약함만을 자랑해야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 삼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유혹 앞에 늘 살아가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아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나타내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가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본성을, 죄된 본성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길,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낮아지는 길로, 좁은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며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이 드러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길, 은혜의 역설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요이며, 우리의 죄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을 담아 준비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주께서 죄인이 되셨고,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가난해지셨으니 그 한없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세문안교회가 주의 성전이며 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높아지며 주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헌당을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교회의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 풀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분열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퉁이 돌 되신 예수께서 둘로 나뉜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말씀의 기초와 가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 그리고 구석구석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 터 위에 우리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